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북한 노래 중에 배우자라는 노래가 있죠. 배우자 배우자 내 나라를 위해 배우자 배우자 앞날을 위해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또 알아야 행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지구 반대편 소식까지도 전해드릴 수 있는 요즘이지만 북한만큼은 그 연결이 끊겨 있죠. 국민통일방송은 북한과 남한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짚어보고 또 북한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할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입니다. 김동률의 출발 들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먼저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북한 시장 물가와 환율을 보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곡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일용품, 그러니까 뭐 인민 소비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가격이 하락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어.
2017년 가을부터 이 소비자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격이 환율에 반응해서 오르지 않으면 뭐 농민이나 개인
네.
수공업자 그리고 기업 생산자들은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소비자 물가는 일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 가격을 평균하는 값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럼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물건값이 누구면 좋은 건데, 그렇죠?
뭐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잘 사지 않고 또 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 잘린 사람도 있고 노임을 못 받는 사람도 생기다 보니까
네.
돈이 부족해서 물건 구입을 아무래도 자제하게 되겠죠. 그리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부족하면 이 장사꾼들이 물건 가격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잘 안 팔리게
그렇죠.
되니까요.
에이.
그리고 또 환율은 이 물가와 연동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올라가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하게 마련인데 이 왜냐하면 이게 환율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입해서 쓴 재료나 뭐 이런 물품들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물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순환이 안 되는 이상 현상이 지금 북한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경제에 왜 이런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뭐 조미영 그 방송원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통계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왜냐하면 또 김정은 위원장 통치에 솔직한 통계가 나오면 여러 가지
네.
위험 요소가 있기
너무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놀라겠죠.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정확히 분석하긴 어렵다는 점. 이걸 좀 감안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원인은 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가 내부 소식통과 또 한국에 있는 기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 내용을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부터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난 3년간 북한의 도시들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네.
돈을 잘 쓰던 무역업자들이 수입도 크게 줄었고 또 외화 부족으로 상품이 들어오는 것도 감소를 하고 장사꾼들이 확보하는 물량도 줄었습니다. 경제 용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상황이
네.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이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1대 8천이 유지되던 북한 화폐 가치가
북한 돈이 8천이고 달러가 1.
1달러. 예,
네,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하락세를 지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의주 해산 평양 시장 확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8월 초부터 지금 상승을 해서 8월 20일 기준에 세 지역에서 약 400원에서 500원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8,400원, 8,500원 이렇게 그렇죠. 지금 환율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위안화나 이 미국 달러 환율 등의 영향도 있을 테고 또 북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이게 국돈이라고 하잖아요.
네.
북한 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뭐 외화, 뭐 달러나 중국 돈을 좀 갖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외화가 각 가정으로 흩어지면서 외화가 줄어들게 되고 외화 가치가 더욱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이상현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경제 순환 구조에 문제가 단단히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현상이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이 쌀과 강냉이 이런 알곡 구입이 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전반적인 수요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곡물의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한데 시장에서 가격이 별다른 변동이 없다는 건 사실은 이 각 가정에서 돈이 없어서 이 식량을 잘 사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주민들의 이 식사 환경도 좀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이 밥을 먹었으면 국수로, 국수에서 죽으로,
네.
죽에서 풀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아이고. 하고요. 소득이 좋았던 계층에서도 뭐 강냉이 또는 밀가루 가공 제품으로 이 식생활 방식을 지금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경제가 안 좋거나 이러게 네. 되면 뭐 그런 생활용품 같은 이제 뭐 옷이라든지 사치품 네. 같은 거는 좀 줄어들어도 먹는 네. 게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네,
말이겠죠.
북한은 지금 네. 먹는 걸 또 줄이는 상황에 들어갔네요.
네. 네.
이런 상황이 진짜 길어지면 북한 경제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 북한 당국에서는 어떤 뭐 대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시장 활동을 좀 막지 않았고 농사도 뭐 자연재해가 없고 뭐 일정한 농업 개혁도 하면서 몇 년간 그 알곡 수확량도 좋았고
그렇죠. 예.
또 중국과 무역도 활발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업의 일정 부분 자율성을 좀 보장을 하면서 생산 활동의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경제가 90년대 중반 고난에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뭐 이 정도만 해도 좀 올라왔고
그렇죠.
또 그 몇 가지 조치만으로 상황이 조금 개선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플러스 성장도 했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 위원장이 속도전식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면서 2016년, 17년부터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 현재 북한 경제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 약속한 대로 비핵화를 좀 진전시키고 국제사회 협력을 한다면 대북 제재도 풀리고 또 뭐 남한, 중국 활발한 경제 협력이 가능한데 이
그렇죠.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내세우는 게 자력 갱생, 강고 분투 이걸 내세우면서 주민들을
네.
쥐어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북한 경제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많은 부분이 당국의 수탈 그리고 이런 동원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어떤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이 현재 북한 경제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북한에서 이 아편 채취 작업에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뭐 미영 씨도 백도라지 사업 잘 들어보셨죠?
네.
네. 북한 북부 산간 지역에서 노동당 주도 아래 대규모 아편 재배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최근에 아편진 채취 작업에 학생들이 동원됐다고 소식통이 좀 알려왔는데요. 평안남도 소식통이 전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남도 중학교 4, 5학년 한 14살에서 15살 정도 되나요?
그렇죠.
네. 네. 이들 학생 대다수가 이 양강도 함경남북도의 대규모 아편 농장에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농장에서 당과 교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아편 진액을 받아내고 있고
네.
아편 꽃대를 말려서 가루를 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아편 원료 이 양귀비가 통상 6,
네.
7월에 꽃이 핀 뒤에
네.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열매에서 이제 아편진을 채취하게 되는데 이게 9월, 그러니까 8월까지
네.
이 유액을 받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아편 농장을 백도라지 사업으로 위장해가지고 외화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김정일 시대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아편 농장을 위장을 한 건데 1980년대 초부터 외화벌이를 위해서 북한 북부 지역 산간 지역에 이제 이 대규모 아편 재배 농장을 조성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편진을 채취를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20대 학생들까지 노동 현장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네. 노동 현장 뭐 안 가본 현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담배를 네. 저희 땄어요. 제 키보다 큰 담배 네. 농장 가가지고 담배 진이 나오는데 그게 온몸에 묻으면서 땄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이런 노동 네. 현장에 동원하는 건 이것 북한 헌법 또 위반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헌법을 북한에서 혹시
몰랐습니다. 네.
저도 뭐 네. 찾아봐서
근데
보니까 네. 네. 노동 가능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민증도 뭐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네. 게 북한 헌법이라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이랑 사회주의 노동법 네. 그러니까 정면으로 배치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내용을 보시면요. 사회주의 헌법 제31조, 사회주의 노동법 제15조 내용을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북한 네. 당국이 14살, 15살 이 아이들을 노동 현장에 동원한 건 북한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네요. 아, 이거 우리 몰랐네요. 야, 이렇게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네. 정말.
앞서 저희 연음말에서 네.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알아야 된다. 네. 이렇게 모르면 이렇게 당한다. 네. 그래요. 사실 북한에서 뭐 대규모 집단체저의 아이들이 동원되는 거 뭐 북한 주민들이랑 누구나 알고 있고 그렇죠. 아이들 다 동원돼 네. 봤을 텐데 땡볕에 정말 고생들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북한에 사는 정작 북한 주민들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미영 씨도 담배 농장 네. 동원할 때 문제의식을 네. 느끼지 못했겠죠.
열심히 일해서 장군님께 충성해야지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때 하고 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 네. 당국이 국제사회에서는 좀 이중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그런데 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라는 데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8살 미만 아동을 이렇게 강제 노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은 뭐 앞서 봤지만 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2016년 제5차 보고서를 유엔에 낸 보고서를 보면 아동 노동은 북한에서 오래전에 근절됐다.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는 차원에서 교육 과정에 현지 실습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농장이나 공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를 농락하고 있네요. 네. 진짜.
미영 씨는 이 주장 네.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울분이 네. 확 치밀면서 네. 네, 화가 나는데 사실 북한에서 이 주민들 이걸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국제 사회와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 선전하는 것과 나가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근데요. 그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도. 네.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자력갱생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키지는 않고 있죠. 최근에 이제 신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그 화면을 보니까 미국 전자회사 애플의 판형 컴퓨터 아이패드를 노출하게 되고 네. 콜라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간부들도 국산보다는 외국 제품을 선호한 걸 알고 있는데 이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최근에 한국산 김치 냉장고가 유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정말요?
경제난에도 아무래도 네. 이제 자금력이 있는 북한 간부들은 한국산 전자 제품을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 평성 등 주요 도시 시장에서 냉장고, 선풍기, 김치 냉장고에 대한 간부층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 한국산 중고 김치 냉장고 특히 삼성 제품이 인기가 높다고 전해왔습니다.
가전제품은 LG인데. 네.
소식통은 네. 이 북한 간부들이 네. 개인적인 취향이신 것 같고 네. 아마 간부들은 값이 녹으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건데 이 한국산 중고 전자제품이 그 기준에 딱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야, 옛날에는 그냥 한국산 뭐 옷이나 네. 이런 간단한 제품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중기들이 인기가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뭐 한국산이 들어오긴 했지만 과거 일본 제품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제1교포들 통해서 또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많았고 일본 전자제품이 꽤 좋았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흐름이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의 대북 제재가 시작되기 직전 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산 중고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됐었는데 이후에 이제 일본산 전자 제품 유입이 차단이 되면서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네.
이 빈 곳을 한국산 중고 전자 제품이 차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제품을 북한 당국이 지금 막고는 있지만 북한 간부나 돈주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일부 간부는 오히려 한민족이 만든 상품이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당국이 왜 한국산을 통제하는지 모르겠다.
아.
이렇게 불만을 표출 하고 있다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맞는 말이긴 네. 합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외국 거는 사실 못 알아보는 글씨 써 있는데 네. 우리는 우리 글 다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용 설명서도 그렇고
네.
얼마나 좋아요. 이 한국 전자회사 이름도 북한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요.
저희가 2년 전에 파악한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2017년에 삼성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 산싱 이런 건데 송으로 이렇게 삼성을 말하고 있고
네.
방금 미영 씨가 말했던 LG는
예.
G라는 약칭으로 불리면서
예.
인기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산은 중국 산보다 좀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노트북의 경우는 한 두세 배 가격을 줘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야, 그렇게 비싼데도
네.
한국산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북한이 진출해야 되는데
네.
삼성이나 LG 제품은 한국에서도 사실 비싼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간부층은 이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북한 간부층 사이에서 고가의 한국산 중고 전자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은 건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생계를 걱정하는 일반 주민들의 모습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좀 살펴봤지만 최근에 이 경기 침체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단 먹을 것부터 사 먹자. 근데 이것도 좀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평양의 이제 시민들은 배급이 끊기는 등 생계에도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처럼 주민들은 고통받고 씀씀이를 줄이고 있지만 자금을 갖고 있는 일부 간부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의 격차라고 하게 되면 네, 남한에서는 폭동이 네.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북한 사이는 어떤지 김인수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선 인민 여러분. 지금 홍역당에서는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온갖 탄압에 도탄에 빠져있는데도 김정은 집권 세력은 인민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전쟁 노름에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이며 역사적으로 항상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인민의 뜻이 궁극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뚫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뚫고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의 뜻을 지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염원하는 수많은 남조선 인민과 뜻있는 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잡고 나갑시다.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고 있는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동지들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태연이 부릅니다. 그대라는 시. 내가 본 한국. 오늘의 이야기 안내 방송. 아침을 깨우는 까치 울음소리가 오늘따라 유난스레 들린다. 너무 시끄러워 벌떡 일어나 보니 창문이 열려있다. 귀찮은 몸을 일으켜 창문을 닫아버리니 까치 소리가 저 먼 산으로 날아갔다. 비몽사몽 다시 자리에 드러누워 이제 좀 조용하다 싶은데 이번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이 쩌렁쩌렁 방 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 드립니다. 오늘은 수목소독일로 저층 세대에서는 베란다 창문을 닫고 소독가스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방송 드립니다. 안내방송은 반복해서 계속 나왔다. 이제 더 자는 건 콧집이 틀렸다. 두 눈이 말똥해졌다. 시계를 쳐다보니 7시다. 일어나 잠자리를 정돈하고 아침을 준비하는데 벌써 밖에 소독기구를 끌고 온 아저씨들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내 소독기로 액체를 뿜어대는데 창문 유리에 소독제가 뿌려졌다. 창문이 잘 안 닫혔는지 살짝 소독 냄새가 코를 씻혔다. 나는 창문 손잡이를 쥐고 더 꽉 잠궜다. 그리고 다른 창문들도 돌아가며 단단히 잠그고 확인했다. 아침에 좀 시끄럽긴 했어도 안내방송이 나왔으니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다. 저번 소독대에는 안내방송을 귀등으로 듣고 있다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소독약에 취해 큰일 날 뻔했었다. 그래서 이젠 안내방송이 나온다 싶으면 하던 일도 멈추고 TV 소리도 낮추어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 처음엔 애들 방 안에서 뛰게 하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등 주의를 요구한 안내방송에 대해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생활에 보다 유익하고 편리한 정보가 더 많은 것 같다. 소독만 해도 외부 소독과 실내 소독이 따로 있다. 오늘처럼 바깥 소독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고 하수구를 비롯한 실내 소독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두 달에 한 번은 하는 듯하다. 일정이 바쁘더라도 소독하는 날에는 급한 일 아니라면 꼭 소독을 받는다. 그냥 넘기면 한 통만 못 받고 지내야 하는 게 싫어서다. 그래서인지 바퀴벌레 같은 건 구경도 못한다. 여느 주택가 근처에 가면 길 가다가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퀴벌레다. 그것도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놈들은 정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징그럽고 무서운 그놈의 바퀴벌레 안 보는 곳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바퀴벌레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고향에 있을 때도 바퀴벌레 때문에 날마다 불쾌하던 일이 생각난다. 자고 깨어나면 바퀴벌레가 주변에서 기어다니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돌고 있는진 모르겠으나 내가 어렸을 땐 이런 말까지 나돌았다. 바퀴벌레를 산채로 잡아다가 박간의 집에 몰래 풀어놓으면 바퀴벌레가 다 사라진다고. 다시 말하면 박간의 집에 바퀴벌레가 몰려간다는 말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바퀴벌레에 시달렸으면 그런 터무니없는 말까지 지어냈을까.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다. 고향에서 만약 이런 방역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까? 아마도 인민반 회의를 열고 사항을 공지하고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겠지. 매번 공지사항이 있을 때마다 반 회의를 열고 전달하고 시행하기까지 많은 절차가 따라야 하겠지. 참 피곤할 것 같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의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이에요. 네네. 오늘은 어떤 나라로 가보게 되나요?
글쎄요, 전 세계의 나라가 200개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의 나라가 이렇게 많은지 네. 몰랐어요.
맞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은 사실 다른 나라를 갈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아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 또는 신기하고 특이한 나라 이런 나라들을 이제 제가 아니면 북한이 이런 나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델이 될 만한 나라 이런 네. 나라들 이제 골라서 찾아가 볼 텐데요.
네.
오늘은 독일로 골랐습니다.
아, 독일. 네. 도이칠란드.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도 남과 북이 분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도 분단됐다가 통일이 된 나라예요.
네.
그래서 독일은 물론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또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통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일을 예.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통일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뭐가 좋고 또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려고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도 기대하고 이 시간 들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일단 베를린에 있는 시민들 당시 이제 통일된 과정 30년 전이었죠.
네.
그때 어떤 사람은 10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50대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통일이 된 지 30년이 지났더라고요.
꽤 됐네요.
그래요.
네.
긴 시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통일을 목격했다가 지금도 여전히 30년 통일을 고스란히 살아본 사람들의 한 3명 정도를 만났어요. 거기 서독 사람도 있고
네.
동독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그 얘기 한번 혹시 그 얘기 아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이 어떻게 통일되는지 혹시 알아요? 통일됐을 때 벌어진 사건.
그 사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 네, 맞아요, 있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오보로 인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아시겠지만 1980년대 말에 그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네.
등장해가지고 막 네. 개혁개방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렇게 고르바초프를 욕했잖아요.
욕했죠. 네. 막 개혁개방해요. 근데 네. 소련이 그 당시 사회주의 종주국이어서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을 막 해버리니까 동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똑같이 자유화하고 개혁개방 막 해버립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을 자유화해버린 거예요.
여행
다른 자유화. 나라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네.
동독만 유일하게 그걸 적극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진 게 동독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네.
나중에 한 100만 명이 베를린에 모여서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고 싶다. 여행을 자유화해달라
네.
시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호네커가 사퇴해버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호네커 뒤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네.
결국 그 압력을 못 이겨가지고 네. 여행 자유화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네. 당장 오늘부터 다 이렇게.
그렇죠. 문제는 그걸
네. 그게 지금
당에서 회의해가지고 네. 그때가 89년 11월 9일이었거든요.
네.
11월 9일날 당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문제는 그 발표하는 당사자가 당시 당 선전선동부에 있던 대변인인데
네.
휴가 갔다 막 와가지고 문건을 막 받아와가지고
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이게
모르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내용이 뭔지를 네.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읽다가 기자 하나가 질문한 거예요.
네.
그런데 대변인님 여행 자유화 좋은데요.
네.
언제부터요?
그랬더니
지금 즉시요. 지금 즉시. 그게 사실은
네.
다음 날부터 발효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즉시라고 하니까 그 방송을 서독 사람도 듣고 있었고 동독 사람도 듣고 있었고 전 세계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독 주민, 서독 주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전부 베를린 장벽에 나와본 거예요. 근데 한두 명 나온 게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장벽에 나와가지고
네.
자 지금부터 당에서 그랬다.
네.
지금부터 여행 자유화 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분명 우리 그분이 그러셨다.
그렇죠. 네. 나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증명서 가져와라. 비자 가져와라. 막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니까 결국
네.
거기에 있던 경비대원들도 포기. 가지고 실제로 동서독을 막 넘어들어가고 넘어 나오고
막 예.
서독에 있던 서베를린에 있던 가족이 너 어서 와라 막 잘 왔다 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네요. 사실 그 영상은 저희가 여기 저도 한국 와가지고 그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너무 울컥했고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실행이 제대로 되려고 했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여권 비자
맞아요.
이거 절차를
절차
다 밟아서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신원조회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아마
맞아요.
승인된 사람들만
승인 거의
뭐,
안 해주려고 했겠죠.
그쵸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맞아요.
만들어놨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때 그거 보면서도 동독과 서독이 네. 북한처럼 분단됐다고 하지만 북한 상황은 많이 다르구나. 일단
네.
외신 기자가 들어가서 선전부
맞아요.
선동부
맞아요.
기자한테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북한에서는
네.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상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그렇죠.
같긴 합니다.
그렇죠. 다르긴 한데 너무나 극적이잖아요.
정말 아유 이건 뭐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죠.
그 다음날 네. 그러니까 11월 10날 새벽에 동서 양쪽에서 주민들이 큰 곡괭이, 삽 망치 같은 걸 들고 나옵니다.
네.
바로 다음 날.
네.
가지고 그때부터 베를린 장벽을 깨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게 지금도 화면에 사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게 독일 통일의 시작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 1년 만에 독일이 통일됩니다.
네.
어떻게 통일되냐면 독일 연방이 투표를 해가지고 해체해버립니다. 동독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대신 5개 주가 부활합니다. 주정부가 부활해요. 그리고 그 주정부가 각자 투표를 합니다. 서독 연방에 가입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그 서독 연방에 5개 정부가 가입을 해요. 이것이 통일 정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은 사실 사라져버린 거고요.
그렇죠. 동독이 있던, 사회주의였죠.
그렇죠. 사회주의 네. 동독 정부는 네.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있던 5개 주정부가 부활해서 각각 투표해가지고 서독 연방에 가입하면서 통일,
서독으로 통일이
예, 통일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딱 1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죠.
네. 아, 진짜 얘기 다시 들으면서도 굉장히 감동이 있네요. 막 이거를 지금 들으면서
네.
아마 굉장히 많은 또 생각과 상상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겠네요.
그 만약에 남북이 통일된다면요.
네네.
그러면 남북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지금 궁금한데요. 아까 말한 서독인 중에 당시에 지금 현재는 38살, 38세인 당시에는 8살이었던 사람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남북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당시 8살이었는데 초등학생이었나 봐요.
아, 네.
통일이 되니까 아빠를 따라서 아버지가 사업을 동독으로 하러 갔나 봐요.
아.
갔는데 자기는 그랬대요. 당시 이제 동독 학생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나는 서독에서 왔어. 자기도 모르게 약간 우월감 이런 식으로 애들을 대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사업이 아빠가 끝나고 다시 서독으로 왔는데 자기가 서독으로 왔는데 서독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한테 너 동독에서 왔지 이런 식으로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엔 서독에 있다 동독으로 사업하러 동독에서 학교를 다녔다가 다시 또 서독으로 오는 이런 경험을 가졌는데
네.
처음에는 자기가 동독 가서 우월감에 막 사로잡혔어. 아이들 약간
깔보고
그랬는데
하고.
서독에 와서는 다시 자기가 동독 아이처럼 약간
어린 나이에 굉장히 좀 예. 이렇게 막 만 갈등과 그런 감정들을
네.
경험했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통일 후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래서 서독 출신 부자들은 1등급, 서독 출신 일반인들은 2등급, 동독 사람들은 모두 3등급. 이런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 같다고 자기는 느꼈다.
아, 진짜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30대 후반이 됐죠.
30대 후반이 됐고 이제 30년이 통일 후가 후에
그렇죠.
흘렀어요.
네네.
지금 느끼는 그 동독과 서독 사람들 간의 뭐 어떤 괴리라고 하나 이런 건
그런 건 많이 좁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서독 사람들은 1등 시민, 동독 사람들은 2등 시민.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
예, 지금도 있다고 해요. 많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그런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 같은 게 큰 숙제라고 합니다.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물론 그분의 생각이죠. 네.
이건 하지만 또 그분이 그렇게 느낀다는 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그렇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우리는 어떨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 탈북민으로 이게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어쩌면 그 소년처럼 동독 가서 지금 아버지가 사업하진 않아요. 우리는 아, 그렇지만 네 저도 지금 부모님을 따라 여기
맞죠.
동독은 아닌 남한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느끼는 그 감정이 이 소년이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확실히 그 지역 별로도 이런 게 서울애가 지방 가면 네. 난 서울에서 아, 뭐 왔어 그렇죠. 이런 게 있는 있고 네. 북한도 똑같아요. 평양 아이가 지방 내려가면 넌 촌놈 난 평양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없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든 건 또 그 사회를 살아가는 나한테 달린 부분도 또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내가 꼭 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지역적으로 어디나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어느 사람이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좁히기 위한 노력은 뭐 필요해요.
그렇죠. 노력은 개인도 된다면. 필요하고 네. 그 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당시 소독은 네. 서방 사회에서 서독은 경제 2위 대국이었고 동독도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 3위의 대국이었거든요.
네.
그런 대국끼리 만났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세계 10위 대국이라고 하지만 또 북한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북한하고 예. 그 일단 경제적인 격차가 워낙 크고 그렇게 경제적인 격차가 클 때 느끼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또 그 정서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리고 동독 출신 중에 또 다른 분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은 동독 출신인데요. 네. 당시 30대 통일을 경험했던 60대 동독인입니다.
야, 이게 30대 통일을 경험했는데 60살. 네.
이 사람 주장 그거예요. 처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정말 엄청난 기대에 부풀었었다는 거예요.
아,
장벽이
네.
무너지는 현장을 보면서
네.
그리고 막 거리로 쏟아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
희망,
희망.
네, 감격 속에 감격. 통일을 맞이했는데
네, 네.
이 사람들은 그때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해 있었나 봐요. 서독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더래요. 자기 가게에 막 물건 사러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통일이 이런 거구나 네. 하고 이제 기뻤는데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네.
이게 내 땅이니까 달라는 거예요. 아주 소송을 했대요. 그 사람이 무슨 증명서 하나를 가져와서.
와, 진짜요?
분단되기 전에
네.
이 땅이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다는 증명서를 네. 찾아왔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그 소송을 3년간 했다는
네.
거예요. 3년간. 근데 결국 정부에서, 통일정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그런 소유권을 다 인정할 수 없다고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아, 네네.
근데 그런 소송이 당시에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소름이 쫙 끼치네요. 지금 들으면서.
네. 근데 에. 어쨌든 동서독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100만 건을 정부가 결국은 다 인정하지 않고 네. 그냥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죠.
자, 근데 네. 지금 저는 딱 뜨는 게 북한에서 네. 늘 그거 나오거든요. 북한도 땅 네. 파다 보면 그렇게 토지 문서 묻어놓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 지주들이 여기저기다가 자기 땅이라는 그렇겠죠. 거 해가지고 그 문서를 네네. 엄청나게 많이 묻어놓고 갔던데
네.
이제 아마 이제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네. 네, 북한에는 내 땅 돌려 찾겠다라고 네네. 지금 벼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내 땅 찾기 전에 내가 눈을 못 감는다 이러시는 분들 사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막 100만 명 네. 넘는 사람들이 막 소송하고 정부에서 그 문제를 결론 내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는 동독 사람들도 너무너무 불안했다고 그래요. 내 가게가,
네, 네.
내 집이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뺏기면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두려움, 불안감 이런 걸 많이 시달렸다고
아니 통일됐다고 그래요. 그냥 마냥 너무 행복했는데 네. 갑자기 날벼락이 그렇죠, 따로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야 근데 우리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 남북한 정부는 네. 나중에 이런 걸 고민할 일은 조금
아무래도 그렇겠죠.
줄일 수 있을 네, 것
여기서는
같아요.
여기서는 3년이나 네. 걸렸지만
그쵸.
그런 사례를 우리가 미리 연구한다면
그쵸, 그쵸.
훨씬 짧거나
네.
아니면 미리 그 네. 원칙을 정해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그때 뭐 소송한 사람에서 땅을 뭐 뺏기진 않았는데 그 가게에 나한테 내가 돈 많이 줄 테니 팔아라.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가게가 처음엔 잘 됐는데 나중에는 똑같잖아요. 그냥 그렇죠, 나중에는 그렇죠. 그냥 흐지부지돼서 가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팔았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그래요. 좀 더 갖고 있었으면 올랐을 텐데.
글쎄요. 모르겠네요.
이런 건 근데? 제가 북한 주민들은 나중에 따로 여러분 좀 참고 기다리면 네네. 땅값도 오릅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막 팔면 안 돼요.
가게가 네네. 어렵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동독 주민들 직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땅이나 가게를 서독 사람들한테 많이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몰랐을 거예요. 동독 사람들은 이 땅에 네.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몰랐을 거잖아요. 있어요. 우리는 알려줄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그래요.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언제든지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그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득. 네. 물론 뭐 너무 많겠지만 뭐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신 이득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통일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좀 더 큰 사회, 큰 세상에서 뭔가를 꿈꿀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열릴 것 같아요. 특히 네. 북한에 있는 20, 30대 젊은이들은 그 작은 땅에서 평생 밖으로도 못 나보고 그 그렇죠. 나라 안에서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전 세계 200개나 되는 수많은 나라가 그 청년들의 꿈을 이루고 그 청년들이 생활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아, 그런 측면에서 20, 30대 젊은이들에게 통일은 정말 무한한 미래를 가져다 줄 그런 어떤 네. 꿈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그 작은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는 이제 그 윗세대 분들도 어쨌든 분단돼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역시 가장 큰 건 특히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지금 천만 명이나 되거든요. 서로 가져와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분들 좀 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네.
그분들은 가족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기회 통일이 좀 빨리 온다면 그분들도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정말 통일만이 네,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독일 통일에 대한 얘기는 오늘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고 사실 할 얘기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게요,
저희
짧아서.
시간 관계상 얘기를 네. 하다가 지금 마무리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 이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또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달려라 세상 밖으로 이강백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삶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 살펴보는 살며 생각하며 보내드리겠습니다. 윤도현의 노래입니다. 나는 나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화해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삶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는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만델라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반 아파르트 헤이트 운동,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했던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투쟁했습니다. 이 때문에 만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7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는 권력을 잡았지만 백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1918년 7월 18일 남아프리카 케이프 움타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넬슨 만델라가 템프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만델라의 어린 시절 이름은 말썽꾸러기라는 의미의 롤리 흘라흘라였습니다. 이 어린이는 나중에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의미의 마디바라는 별명을 갖게 되죠. 만델라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가 대학생이었던 1944년 1월 25일 아파르트 헤이트, 즉 인종분리라는 용어가 남아프리카 백인 정권에서 최초로 표명됐습니다. 이 용어는 4년 뒤에 법률로 공식화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치게 합니다. 백인 정권은 인종분리 정책에 따라 북한의 성분 분류처럼 모든 사람들을 백인, 흑인, 인도인 등으로 인종 등급을 나누고 사는 곳을 분리하고 결혼을 금지하고 출입구역을 분리하는 차별 정책을 펼쳤습니다. 백인 정권은 각종 법을 마련해 유색 인종들을 차별했습니다. 특히 1950년 반공법을 제정해 흑인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경찰들은 흑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살해하고는 시체를 불태워 증거를 없앴습니다. 만델라는 이런 차별 정책에 반대해 대학에 다니던 1944년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들어가 청년 동맹을 설립하고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불복종 운동을 펼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종 차별은 더 심해졌습니다. 1960년 3월 대규모 평화 시위가 열렸습니다. 경찰이 발포해 67명이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만델라는 평화 시위 운동을 중단하고 무장 투쟁 노선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62년 8월에 체포됐고 1964년 국가 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로벤섬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만델라가 세상에 다시 나온 건 27년 만인 1990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간이었지만 넬슨 만델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묘목을 구해 나무를 심고 남새밭을 가꾸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운동도 매일 열심히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수감자들도 만델라와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만델라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그릇을 키우며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때의 단련이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됐습니다. 1990년 2월 1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흑인들의 정치와 인권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내려진 금지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흑인 해방을 위해 투쟁한 지도자들도 석방했습니다. 그렇게 만델라도 자유를 찾게 됩니다. 27년간을 감옥에서 복역한 만델라는 1990년 2월 11일에 석방돼 열렬한 군중의 함성 속에 그는 주먹을 쥐고 팔을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백인 정권을 상대로 무장투쟁까지 벌였던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합을 위해 당시 클레르크의 백인 정권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 그를 흑인 극단주의자들은 온건하다고 비난했고 노선을 놓고 흑인 종족 간의 갈등도 벌어졌습니다. 만델라는 인종차별 정책은 종식되어야 마땅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파국을 막기 위해 클레르크의 백인 정부와 줄루족 등과 협상을 벌여 민주적인 선거를 관철시킵니다. 이러한 공로로 1993년 클레르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민주선거가 실시돼 만델라는 65% 지지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가 됐지만 백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사면했습니다. 아울러 인종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해 조사하고 또 추모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2013년 95세를 일기로 타계했을 때 전 세계가 그를 추모했습니다. 오랜 고통을 받았지만 상대방을 증오하지 않고 화해와 용서로 적들까지 포용한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한 그의 공로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방송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25분에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